성경 구절 두 구절을 읽고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들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걸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접어두시고 요한일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예,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똑같은 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지금 요한일서도 기록을 했는데 한 군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그랬다가 또 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가 이게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도대체 왜 어떨 땐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떨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사람의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도대체 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용례가 뭐냐. 그래서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승천하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그 아들에 대한 그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왜 이러한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 내용을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오늘 주제는 아들이다, 그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성경 공부 그 교재를 가서 보시면 제가 와서 성경 그 콩코던스를 찾아봤더니 아들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son이 되겠죠. 그 son이 성경에서 몽땅 찾아보니까 2371회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뭐 여러 아들이 많이 있죠. 여러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son of God이다 라고 이제 기록된 것은 총 47회가 나옵니다. 총 47회 중에서 단 한 번만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3장 25절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네 사람, 분명히 셋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발언하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단 한 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나머지 46회는 몽땅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아들이 성경에서 어떠한 용례로 쓰였는가, 아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는 서로 다른 인격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아들이 사용이 됐고,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용될 때는 상속자다, 종이 아니고 상속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들이 쓰였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일단은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와 다른 인격체로서의 그 아들,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2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2절, 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기 때문이니라. 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서로 다른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기 2세기경에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벨리우스가 주장을 편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성령님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으로 동일한 존재다, 이와 같은 그런 그 이단 사상을 가리켰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같이 가서 보면은 분명히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동일한 존재라 그러면 그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존재가 동일한 존재를 보내고 동일한 존재가 동일한 존재에게 이야기하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가 쓰였을 때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아들이 상속자다, 종이 아니고 상속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39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부터 3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에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열매 맺는 때가 이제 이르니까 포도원에 열매를 맺으려고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다.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그러면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왜냐하면 38절에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물을 가로채자 해갖고 이 아들을 죽여서 그의 상속물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비유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은 구약시대에 나와있는 모든 대언자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보내는 그 아들이 바로 난데 내가 누구냐, 나는 상속자다, 상속자.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용례가 쓰일 때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로 내가 이제 돌아갈 터인데 나를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으로 여기십시오. 저는 더 이상 상속자가 아닙니다. 이미 상속 물건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상속자가 될 그런 아들의 신분으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쓰일 때 상속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용례가 두 번째로 이제 쓰이게 될 때는 아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상속자구나 예, 상속자 상속을 받을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자기 자신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지만 자신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상속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때는 아버지하고 다른 존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아들은 상속자다 종이 아니다 무언가 유산을 받을 자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로 아들이 이제 쓰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다 그런 뜻으로 아들이 쓰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는 내가 아무개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는 아무개하고 똑같은 본성을 지닌 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장에서 18절에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다. 율법을 어기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논쟁을 막 하기 있었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My Father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그 까닭은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벌써 딱 그걸 알아차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하고 자기를 동등한 자로 여겼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내가 누구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개의 아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아무개하고 동일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조금 이따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나올 겁니다. 자 요한복음 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책잡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33절, 36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30절에 가서 예수님이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잘못하면 이게 방자한 발언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아까는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제 아예 예수님이 까놓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 다음에 가서 33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내가 행한 그 선한 일 때문이 아니다. 신성 모독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사람인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행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6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걸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신성을 못 얻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여러분이 누구의 아들이요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그 존재와 똑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면은 그럼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 이야기하시면서 어떨 땐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 그러면 그 얘기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떨 때 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버지와 구분이 되는 그와 같은 완전히 다른 인격체로서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로는 아들이 온 세상,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 때 온 세상을 상속받으실 그와 같은 그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아들이 이제 사용되었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때는 곧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참 이게 막막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또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고 그러고 그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고 또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거든요. 어떨 때 이 사람이 이거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또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인칭으로 자신을 가리킬 때는 사람의 아들이다 특별히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으로 자신을 묘사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에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셨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분명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하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세 번째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 말에서 아들은 동일한 본성을 지닌 자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물론 사람의 아들이죠. 요셉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내가 진정한 의미로 여기 있는 너희들과 똑같이 육신을 입은 단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이 몸을 똑같이 입어서 굶주리면 배가 고프기도 하고 슬프면 우시기도 하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는 그와 같은 사람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표현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복사해 놓은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단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그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일 때는 곧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신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셨고, 진정한 인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한 분 안에 진정한 의미의 그러한 그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묘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에 나와 있는 원더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분의 이름은 원더풀이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경이로워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뭐가 있냐 하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다. 영어로는 only begotten son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와서 보니까 독생자, 독생자 하니까 이게 홀로 나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게 그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생자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 only begotten so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쓰게 되면은 사랑하사 자신이 유일하게 낳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문제는 또 해결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어머,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면 어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어머니가 있어야 나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어머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거든요. 천주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 하나님도 뭐 이렇게 어떤 성적인 어떤 결합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아들을 낳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이걸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 예수님인데, 그럼 도대체 언제 낳았냐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낳는 그런 존재냐는 말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가서 보니까 시편 2편은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철장권세로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시편 2편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7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영어로 가서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은 언제고 도대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지금 여자가 아기를 낳듯이 낳았냐는 말입니다. 예. 그걸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어려움에 봉착이 되거든요. 자, 먼저 비겟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겟, 비갓, 그러니까 비겟이라는 단어가 현재형이고 과거형은 비갓해서 BEGOT가 되고 과거 분사가 되면 비갓은해서 BEGOTTEN해서 비갓은 그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비겟, 비갓, 비갓은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자, 그러면 비겟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걸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유일하게 낳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get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예, 제가 여기 교재에 썼듯이 I got the book 하면 I got the cup 이렇게 해서 내가 책을 얻었다, 책을 가졌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하고 책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럼 영어는 I got a cold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감기가 걸렸다 그 얘기를 영어로 얘기하면 I got a cold 그래요. 그러니까 콜드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앞에 B자가 들어가서 B가 들어가서 비겟이 되면 특별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관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가서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절을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여기 가서 보면 모든 나와 있는 단어가 에이브라함, 비갓, 아이잭, 아이잭, 비갓, 제이콥.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뱃속에서 낳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낳은 적이 없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특별 관계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는 대개 베어라고 하는 단어 B-E-A-R 해서 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어디에 이제 가서 보시냐 하면은 이 같은 마태복음인데 21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bring forth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23절에도 이제 가서 보면은 그 bring for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2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bring fort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해서 이제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서 여기에 어떤 단어가 또 하나가 나오냐면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bor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1월 16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I was born on November 16th, 1959 이렇게 얘기해서 bear라고 하는 단어에 과거분사인 born을 써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bea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근데 성경을 가서 보면 남자가 다 아이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될 때는 딱 비갓이라고 하는 그런 비겟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하나님하고 예수님 그 아들하고는 특별 관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 관계 있다. 어떻게 특별한 관계 있느냐?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으면 아들이 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아들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들이 되는 거냐면 양자 삼으심을 통해서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양자 삼으심을 통한 그와 같은 양자로서 아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관계를 맺으신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아들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 OED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가서 비겟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서 찾아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삼위일체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비겟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아들 하나님을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마리아처럼 무슨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천주교회에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아들이 발출되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발출이 되어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맨 처음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아들 하나님도 나오고 어느 시점에 성령 하나님도 나왔다는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이단 사상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먼 영원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먼 영원 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알 수 있는 예, 우리 머릿속 밖에 벗어난 그 유한한 우리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그 무한한 영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과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 동일하게 똑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예, 만일에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나오거나 아버지에게서 성령이 나오면 그러면 부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는 결코 아버지에게서 발출이 되어 나온 아들, 아버지에게서 발출이 되어 나온 그러한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삼위일체에서의 그 이 세 인격체는 처음부터 영어로는 코이퀄 동등해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어느 부디도 높고 어느 부디도 낮고 그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코이그지스턴트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똑같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능력면에서도 똑같은 존재예요. 세 인격체가. 단 그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언제부터 아들이냐. 언제부터 아들이라고요? 영원 전부터 앞으로 다가올 영원 후까지 그냥 예수님의 타이틀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 얘기할 때 아 이게 2000년 전에 그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람의 몸을 입은 그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존재해 계신 그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타이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아버지가 타이틀입니다. 그 아들도 타이틀이고 홀리고스트라고 하는 성령님도 그 타이틀이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지 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 그때 그 사람의 몸을 입은 그 그러니까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이날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응애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오산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 그럼 이날이 언제냐? 성경은 예, 분명히 천년 왕국적인 그런 개념에서 시편 2편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날을 뭐하고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 말이 아니에요.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 3절 4절 읽겠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이 복음이 이 아들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입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드러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도 한 장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낳을 아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서 태어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아까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 얘기한 그 이날이 언제냐 이날이 언제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날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고 있냐 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사도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버가를 떠나갔고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거기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3절에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일으켰으니 곧 예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이제 열심히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32절에 가서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오늘 알려준다. 이 소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그들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거다. 이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 이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인용해서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하고 연결을 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을 읽으면서 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 구절은 성령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이렇게 뭐길래 대제사장이 역정을 내고 노를 내면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가서 보겠습니다. 39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어요. 26장. 네,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26장 잠깐 보겠습니다. 26장에 가서 보니까 63절에 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이제 흥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우리에게 어찌 더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그의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시인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시인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이미 대제사장은 그걸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걸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용례들을 통해서 여기 이것 말고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그렇게 이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은 저 영원 전부터 사람이 알고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시간은 지금부터 한 6천년 전부터 시간이 생겼어요. 그 6천년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타임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요. 타임이 없어지면서 앞으로 영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한대 영원이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영원토록 아들입니다. 영원토록 아들이에요. 그거를 영어로는 이터널 선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삼위일체 개념의 그 아드님은 처음부터 타이틀이 아드님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아드님이고 예, 그 아드님하고 그 아버지하고는 내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면서 능력 면에서나 존재 면에서나 전혀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존재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들의 용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이 아들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들이 나오면은 아들은 실제적인 아들 말고 본성이나 직업을 나타낼 때도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먼저 직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20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는 열왕기상 20장에 이 엘리사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대언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자기 이웃에게 이르되 원하온대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거부하므로. 여기 보니까 대언자들의 아들들.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넘어가서 왕하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왕하 2장 3절 열왕기하 2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할 때 엘리사가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2장 3절에 베델에 있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엘리야를 데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그거 아십니까? 그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럴 때 또 더 있지 않겠어요? 아모스 7장 14절에 가서 보면 아모스가 나는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 대언자의 아들이 대언자가 있으면 그 아들은 또 그 대를 이어서 또 대언자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럴 때 나오는 그 아들은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언자들의 아들들 그 얘기할 때는 대언자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업. 그 다음에 본성을 나타낼 때도 아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어요. 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만, 두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여기 발람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민수기 23장 19절 가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저기 하나는 맨이고 그 밑에는 son of man이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의 본성을 지녔다. 그러니까 본성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때 이게 또 무슨 진짜 무슨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읽어보겠어요. 욥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5장 6절에는 또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뒤에 있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쓴 거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편 8편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도 가서 보니까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깊이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을 또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또 무슨 진짜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속성을 지닌 존재가 뭘 그거를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여기 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제베대 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우르락부르락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강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 가르쳐서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줬다 그랬어요. 천둥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천둥과 같이 그냥 여러분 하면은 그냥 우장창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6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면 맞아들이고 맞아들이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먼지를 떨고 그 도시에서 나와라고 얘기하면서 10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화평의 아들이 거기 있으면 이게 또 무슨 화평도 무슨 아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화평을 소유한 어떤 자가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두 개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유다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내게 모든 자를 다 주셨는데 누구만 주지 않았냐, 이 멸망의 아들만 빼고는 제게 다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멸망도 아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멸망의 속성을 지닌 자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가서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나바를 번역하니까 이름이 뭐라 그래요? 위로의 아들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위로가 아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위로로 남을 위로하게 하는 속성을 지닌 자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들이 나올 때 성경의 아들은 반드시 진짜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전병우 형제님 있는데 여기 윤배가 여기 아들이 있거든요. 그게 아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성경은 손주, 손자의 증손자의 그 다음에 현손자의 그 이후에 몇 대를 지난 그 뒤에 그 손주도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파더라고 불렀습니다. 파더. 여러분 파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들 son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daughter 딸이라고 하는 딸 그러니까 딸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손녀도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가서 보면 오므리의 딸이라고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에코 같은 그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가리켜서 오므리의 딸로 기록이 돼. 영어로 읽으면 daughter of 오므리예요. 그거를 또 번역을 할 때 오므리의 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아니거든요. 오므리가 있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있고 아합이 낳은 딸이 아달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은 그거를 오므리의 딸이라고 기록.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손녀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그걸 또 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에서는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용례가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아, 자손이니까 아마 여기 무슨 뭐 칠드론이나 뭐가 쓰였나 차일드나 이런 게 쓰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영어로는 예, 그것이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손이라고도 번역이 되는구나. 예,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오래된 자손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이런 거 부를 때 꼭 바로 그 위에 세대나 바로 밑에 있는 세대만을 가리켜서 아버지 아들 딸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 아들 그게 대문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Father 그 다음에 son에서 이게 대문자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 영어로는 co-equal, co-existent, co-powerful 그러니까 능력도 똑같고 존재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존재하시고 예, 그 다음에 능력도 같고 예, 하시는 그와 같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과 아버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그와 같은 분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예, 성육신 하셨을 때 이 인성을 입고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이 그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조금만 좀 잘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들 얘기가 나오고 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하나님이라 그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잘 이해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